지난 6월 9일 날 86세 된 노인 한 분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경매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경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 한 끼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그날 10시 반에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그 최종 낙찰가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노인이 누구길래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할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자그마한 시골 도시인 오마하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마을에서 40년째 똑같은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의 경제를 한눈에 꿰뚫으면서 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그렇게 얻고 있는 세계적인 갑부라고 할 수 있죠. 1999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이와 같이 자신과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2017년도까지 약 300억이 넘는 그러한 돈을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막대한 수익의 많은 부분들을 사회로 환원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적인 갑부들이 수십억의 돈을 지출하고서라도 이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입니다. 인생과 사업에 대한 결정적인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수십억도 아깝지 않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전해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의 남긴 글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의 책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중에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실제로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의 생애 동안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지혜를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약속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던 40년 기간 중에서 그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던 20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솔로몬 왕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년의 솔로몬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고 마치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심히 공허하고 또 궁핍한 그러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뼈아프게 성찰하면서 그 주어진 결론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제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의 책인 이 전도서는요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내용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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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는 것,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11장까지만 읽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울함에 빠지기 쉽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장 결론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전도서 12장은 이런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의 길을 소개하기 전에 솔로몬은 먼저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세 가지 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인생들이 당면하게 되는 것이 노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노년의 때를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은 특별히 노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요. 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구부정한가? 여러분도 제 나이 돼 보십시오. 구부정해집니다. 그 어른들 구부정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몸의 변화지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시력이 약화된다는 말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치아가 시원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새소리에 일어난다. 잠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숨이 가빠서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살구나무 꽃이 핀다. 이것은 살구나무 꽃의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머리가 점점 백발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힘이 약해지고, 또 그토록 왕성했던 의욕들, 또 육체의 정욕들이 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전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훨씬 더 장수하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60 가지고는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지요. 70, 80이 되어도 정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보다 10년, 20년은 더 정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행가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전과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은 인생은 쇠약해져가고 그 육체는 약해져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때를 직면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은 죽음의 때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때가 바로 죽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인생들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때가 있는데 또한 심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만 명심해라. 이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이 제시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속성을 따라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어느 식사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들 중에서 가장 엄숙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 웹스터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권력과 또 사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방탕이라는 것은 극도의 타락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걸려드는 짐승들을 보십시오. 예상하고 자기가 덫에 걸려들 것을 예견하고 잡혀들어가는 사람,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들,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덫에 걸려들듯이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멘토 모리. 그 뜻이 뭐냐? 메멘토는 기억하라라는 뜻이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도사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메멘토 모리. 네, 표정이 좀 꾸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하는 인사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성실하게, 진지하게, 값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인사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를 마지막 결정적인 지혜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먼저 모든 인생에게 노년의 때, 죽음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인생 최고의 지혜를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꿈과 목표가 또 가능성이 가득한 때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켜보고 앞선 세대들보다 나는 좀 다르게 살 거야, 나는 더 멋지게 살 거야, 자신감이 가득한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이런 청년의 때에 대부분이 갖게 되는 목표가 있다면 빨리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빨리 성공하자.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자리를 갖추고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많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더 깊고 높은 차원을 그는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대마초를 피운 일 때문에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구속될 때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병원 중환자실까지 실려갔다가 나중에 회복되어가지고 구속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외모, 또 엄청난 재력, 그리고 인기를 다 가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빨리 출세하고 성공한 젊은이와 같습니다.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가 왜 대마초와 약물에 빠져들어가고 맙니까? 그 모든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자기 마음의 깊은 공허감, 어떤 상실감에 심히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그것을 잊어버려보고자 쾌락에, 약물과 대마초의 즐거움에 빠져 자신을 방치한 것이죠. 청년의 때는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많은 가능성의 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쾌락과 기쁨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쾌락은 금세 사람을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지만 기쁨은 솟는 샘물처럼 우리 인생에 힘을 가져다 줍니다. 쾌락은 맛보면 맛볼수록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만 기쁨은 넘칠수록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쾌락은 우리를 중독시켜서 생명을 갉아먹지만 기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육체의 쾌락에 모든 것을 다들여서 올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결국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빈 껍데기만 남은 상실되고 지친 그러한 공허한 자신의 삶을 붙들고 탄식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짜릿한 육체의 쾌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쾌락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 선수는 골프채를 한번 휘둘러도 이것이 제대로 잘 휘둘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를 칠 때에도 그 코스를 미리 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추어일수록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얼마나 자신을 반성하며 돌이키며 점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더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어리석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깊이 생각한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지혜의 컨설팅을 받게 되니까 그 인생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젊음의 때에 하나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이 주고 있는 인생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는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안, 기쁨,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축복, 치유,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축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오직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삶에 몰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참된 기쁨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많은 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였는데 결국은 헛똑똑이가 되고 가장 큰 지혜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솔로몬 왕은 모든 오고 가는 인생들에게 밝히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그가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인생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30억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직장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노후 대책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노후 대책을 넘어서서 영생의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노후 대책까지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대책,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이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는 유한합니다. 육체는 결국은 썩어지고 우리의 섬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맙니다. 이 육체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하게 될 때 결국은 공허해지고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만다는 것이죠. 육체를 관리하고 육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즐겁게 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만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고 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에 대한 대책, 노후 대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책, 영생 대책을 세우는 지혜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일찍부터 기억함으로 쾌락이 아닌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의 약속의 축복들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많은 인생의 대가지불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지혜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된 여정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이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